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살아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영혼을 주님의 보혈로 구원해 주셔서 천국의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또 충성되게 여겨 귀한 직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직분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부족하고 연약하여 주님의 능력과 지혜를 힘입지 않으면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먼저 배우고 우리가 먼저 실천하는 가운데 우리 어린 학생들을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저에게 필요한 말씀과 참으로 마땅히 배워야 될 것들 온전히 알 수 있도록, 깨우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잠언 잠언 15장 23절 보겠습니다. 잠언 15장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은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이 대화법 중에 나 전달법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오늘 아침에 함께 이렇게 교제를 하겠습니다. 이 대화법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어려서부터 늘 생각하기를 제가 생각하는 부모님과 저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제가 부모님에 대해 생각하는 것보다 부모님과 저와의 관계가 늘 실제 마음하고 겉으로 표현되는 것하고 늘 다르다는 것을 많이 느꼈거든요. 실제 내가 부모님에 대해 생각하는 것과 부모님이 저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좀 달랐어요. 또 부모님이 실제 부모님의 마음과 제가 부모님을 생각하는 이런 것들이 많이 달라가지고 어떻게 저걸 잘 이렇게 표현하고 서로 알릴 수 있을까, 그런 걸 늘 고민하고 그랬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실제로 대화법인 것 같아요. 우리 초등학교에서도 보면은 말하기 듣기 있잖아요. 듣기 말하기, 이게 이제 대화법인데 이거를 이제 전문적으로 한번 공부해보자 그래서 이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하는 것 같아요.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은 내가 생각하는 것, 또 우리 학생들이 선생님에 대해 생각하는 것, 이런 것들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정확하게 사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이렇게 엉뚱한 방향으로 이렇게 오해하고 할 수 있는 소지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나 전달법이라는 대화법 중에 자기의 의사 표현을, 자기의 어떤 감정이나 자기가 느끼고 있는 것을 정확하게 좀 표현하자, 상대방이 이렇게 감정이 상하지 않게, 이게 이제 나 전달법입니다. 나 전달법을 우리가 공부하기 전에 먼저 우리 의사소통이 무엇인지, 의사소통이라는 것을 한번 그 좀 살펴보고, 두 번째 먼저 마음이 중요하잖아요. 의사소통, 의사를 서로 이렇게 소통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마음인 것 같아요. 마음을 먼저 열어야 실제로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고 자기 어떤 느낌이나 이런 것들이 잘 전달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거짓말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 마음이 정말 상대방에게 올바로 표현되고 이렇게 전달하느냐, 그런 것들이 우리 성경에 보면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잖아요. 그 이후에 우리 마음이 제 기능을 정상적으로 못해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교사와 학생의 관계 형성. 어떤 관계 형성이 잘 됐을 때 의사소통이 제대로 될 것인가 보고, 또 교사의 태도에 따라서 교사의 어떤 가르치는 그런 방법에 따라서 학생과 교사와의 그런 의사소통도 또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보면 의사소통의 중요성, 이렇게 의사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거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대화법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소통이라고 하면은 우리 잠언 18장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자, 요거는 이제 듣기죠.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야 될지, 요게 김상훈 선생님이 아세요. 그 다음에 잠언 25장 11절에 보면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상환이라. 이거는 말하기죠. 듣기, 말하기. 우리 성경에도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우리 많이 말씀을 공부하고 배우고 했는데 이게 참 실천이 잘 안 돼요. 또 경우에 합당한 말. 하고 나서 꼭 후회하지 않아요? 말을 하고 나서. 이렇게. 그래서 의사소통이란 생각이나 뜻이 서로 통하여 마음을 열고 대화 등 소통이 되는 것을 의사소통이라고 하는데, 의사소통의 기능은 물론 듣기 말하기죠. 쉽게 얘기하면. 특히 말하기입니다. 이제 요거를 이제 다른 사람의 말을 어떻게 잘 들을 것이냐, 경청하는 법, 또 말하는 법, 이게 대화법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마음을 움직이고 열게 하여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이게 듣기 말하기가 이렇게 좌우합니다. 특히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이 잘 이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려서부터 가정에서 이렇게 듣고 말하기를 잘 안 해봤기 때문에 그냥 가부장적 집안에서 아버지나 부모님의 어른들의 이렇게 말을 그냥 듣기만 했지 내 의사표현을 제대로 하는 걸 잘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렇게 지시만 하고 자기의 생각만 이렇게 전달을 하지 실제로 듣기 말하기 이렇게 제대로 의사소통하는 이런 법을 몰랐기 때문에 지금도 어른이 돼서도 이런 것들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대화법은 실제로 자연적으로 이렇게 취득되는 것이 아니고 부단한 노력을 통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 훈련을 해야 된다. 훈련을 하지 않으면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엄마와 딸과의 관계도 그렇잖아요. 잘 기분이 좋고 그럴 때는 서로 관계가 아주 좋은데 좀 기분이 상하고 그러면은 서로 상처 주는 말을 하고 자기의 실제 본 마음과 다르게 이렇게 표현이 되고 이런 것들을 많이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여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가 교사와 학생 간의 관계도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전도집회 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구원받게 하는 것도 반드시 성경 말씀을 배워야 될 필요성이 있잖아요. 성경을 배우지 않으면 인간이 무엇인지 모르고 구원받아야 될 필요성도 전혀 모르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마음을 열어야 관심을 갖게 되고 그래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의사소통에도 제일 중요한 것은 마음을 여는 것. 우리 누가복음 24장 45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자, 하나님께서도 성경을 깨닫게 하는데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관심을 갖고 마음을 열었을 때 성경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14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이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 이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하고 구원받게 해서 이 빌립보 성에 복음이 들어가게 하고 교회가 생기게 되고 이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에 문제가 생겼죠. 원래 왜냐하면은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원래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창조했을 때 하나님과 서로 의사소통이 될 수 있도록 언어를 주시고 이렇게 했는데 그 마음이 이제 제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상처가 났기 때문에 올바로 정확하게 이렇게 마음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고 봅니다. 창세기 3장 5절로부터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5절. 3장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선악과를 먹고 나서 사람이 맨 처음 한 것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 말씀대로 실제로 죄가 들어와서 자기의 그 벗은 몸을 벗고 부끄러움을 알았잖아요. 그리 판단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판단하고 결정하고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사람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자기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하는 그런 기능들이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들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람들이 마귀가 준 그거잖아요. 마귀가. 그래서 죄가 들어온 다음에 사람들은 자기 기준에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자기 기준에 맞춰서 맞지 않으면 불평하고 이런 것들이 사람 속에 들어온 것 같아요. 그 뒤에 13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3절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14절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자, 맨 처음에 하나님이 12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의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게 맨 처음에 죄를 짓고 나서 판단하고 이런 마음이 사람 속에 들어왔고 그 다음에 그것을 자기의 잘못을 지적했을 때 변명하게 하는 변명하고 자꾸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잘못을 전가시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사람 속에 들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똑같죠. 지금도 어른이나 어린아이들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정확한 마음, 정확한 의사소통이 되지 않으면 교사와 학생 간에도 반드시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잘못을 바로 지적을 하면은 그것들이 이렇게 교훈으로 잘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자꾸 핑계를 대고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려고 하고 그래서 이 마음이 정말 열려지지 않으면은 올바른 교훈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서 그 학생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해도 제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열고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밑에 보면은 이게 사람의 마음은 죄로 인하여 부패하고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사람의 마음이 가장 부패했다고 그러죠. 잠언 28장 26절 보겠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28장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우리가 학생과 함께 의사소통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학생의 마음도 학생의 정확한 상황도 학생의 말을 잘 듣고 경청을 하고 이래서 학생의 상태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고 또 선생님의 마음도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하고자 하는 그런 뜻과 마음과 생각, 어떤 목적들 이런 것들을 학생들에게 정확하게 전달을 해줘야 되는데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자기 마음도 자기가 믿을 수 없다는 거. 우리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자기가 자기 마음도 정확하게 제대로 다스릴 수 없는 것이 사람인데 혹여 정말 우리 학생들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게 학생들의 마음이잖아요. 어른의 마음과 학생의 마음은 또 다른 것 같아요. 사춘기를 막 지나 사춘기를 겪고 있거나 사춘기를 막 지나고 자기 정체성이 정확하게 이렇게 형성되어 있지 않은 우리 어린 청소년들 우리 지금 중고등학생들 많은 갈등을 겪고 혼란기를 겪는 우리 어린 학생들과 정확한 의사소통을 하려고 하면은 이 마음 정말 잘 열게 만들어야 되고 소통이 되도록 이렇게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보면 사람의 마음을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의 마음. 자, 이것이 우리의 마음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이렇게 양육이 되고 마음이 정말 잘 이렇게 그 열리지 않으면은 원래 이렇게 에베소 2장 3절에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우리 마음이 원래 이런 상태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새 마음이 들어왔잖아요. 주님의 영이 들어오고 이제 새 마음이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5장 8절에 보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구약 성경을 종합해서 보면은 실제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형식적으로는 그 성막에서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했지만 실제로는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다.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고 두 마음을 품었고 하나님도 섬기지만 다른 신도 섬기고 이런 마음이 떠난 것을 하나님은 제일 많이 지적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뉘고 그리고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망했잖아요. 그때도 하나님이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아주 신랄하게 이렇게 지적했던 것이 마음이 떠난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이 마음을 여는 거, 마음을 그대로 두면은 정상적인 소통이 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사람은 항상 두 마음을 가지고 있죠. 구원받은 사람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구원받은 사람 속엔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다른 마음도 있죠. 육신적인 마음, 세상적인 마음, 여러 가지 다른 마음이 또 있습니다. 우리 학생과 우리 이제 교사와의 관계도 그런 것 같아요. 학생들도 선생님 말씀 잘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서 올바로 성장하고 싶은 마음이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다른 마음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마음이 실제로 우리 사람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원래 거짓말을 잘하죠. 이사야 59장 3절에 보면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웠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바람이라. 그래서 우리 입술이 거짓말하는데 아주 익숙해 있습니다. 조금만 나에게 불리한 그런 상황이 딱 오면은 거짓말하잖아요. 거짓말하는 것이 아주 습관적으로 잘 돼 있다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는 마귀의 자녀였잖아요. 마귀의 자녀. 마귀는 원래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거짓말을 아주 습관적으로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 이것이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 학생들에게 이 거짓말하는 거, 진실을 이야기하는 거 이런 것들이 정말 훈련하고 잘 가르쳐줘야 올바른 자기의 마음 상태를 이렇게 선생님한테 내놓고 서로 이야기하고 의사소통이 된다는 거예요. 특히 학생들 자기 속에 있는 마음 잘 안 꺼내놓잖아요. 안 꺼내놔요. 우리 이제 여름 수양회나 겨울 수련회 이렇게 가면은 학생들이 이제 상담을 많이 합니다. 상담을 하는데 자기의 본 마음을 이렇게 내놓고 자기의 문제를 내놓고 상담을 하면은 상담하는 우리 전도사님들이나 상담하시는 분이 쉽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상담을 해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학생들 그렇게 자기 본 마음 이렇게 쉽게 내놓지 않습니다. 꼭 전도사님 앞에 가서도요 자기가 상담할 내용을 바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것들 내놓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전도사님이 자기 마음에 들게 하는지 않는지를 자기가 평가를 해봐요. 그래서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 그냥 자기가 원래 상담하고자 하는 그 내용이 아닌데 그 내용만 하고 됐다고 하고 그냥 와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진짜 상담할 내용은 꺼내놓지도 않고. 그래서 정말 자기가 한번 내놓아 봤는데 그 전도사님이 자기 마음에 들게 이렇게 상담을 한다. 그러면은 이제 자기 속에 있는 걸 내놓고 이렇게 상담을 합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이 학생을 상담하는 게 아니고 학생이 전도사님을 먼저 평가를 해봐요. 이제 우리 학생들이 진짜 그러거든요. 우리 선생님들이 이제 학생들과 분반에 가서 수업할 때도 그런 것들을 이제 염두에 두고 우리 학생들을 지도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교사와 학생과의 관계 형성입니다. 첫 번째, 관심을 기울이기. 자, 서로 존중하고 존중받고 있음을 이렇게 관심을 이렇게 기울이는 걸 보면서 서로 존중받고 있음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하죠. 정말 우리 선생님들이 학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그러면 본인이 존중받고 있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마음을 열게 되죠. 그래서 자기의 어떤 어려운 일이라든지 문제가 있을 때 선생님들에게 와서 이렇게 상담을 하게 되고, 자기의 문제를 우리 선생님들한테 제일 먼저 마음을 열어놓고 대화를 하게 됩니다. 우리 학생들 지금 자기의 문제를 내놓고 상담하고 이렇게 도움을 받을 때가 많지 않습니다. 학교에 가면 학교 선생님이 있잖아요. 또 학교에 가면 자기 또래의 친구들이 있습니다. 집에 오면 부모님이 있고 교회 학교에 오면 교회 학교 선생님이 있습니다.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 또 집에 있는 부모님들, 자기 또래의 학생들, 자기의 문제를 정확하게 이렇게 상담을 하고 교제하고 이럴 수 있는 분들이 많지 않을 거예요. 부모님이 그 역할을 해줘야 되거든요. 우리 가정에서 학생들 올바로 이렇게 자기 어떤 문제를 내놓고 이야기하고 그거를 풀 수 있는 곳이 가정이면 가장 좋습니다. 가정. 부모님이 그 일을 해주면 좋은데, 부모님이 구원받지 못한 학생도 있고, 부모님이 구원받았어도 어려서부터 이렇게 대화법이라든지 이런 걸 제대로 교육받지 못하고, 또 부모님들도 대부분 이제 바쁘시고 그러니까 어린 학생들의 그런 문제점 이런 것들을 제대로 경청을 하고 문제점이 무엇인지 파악을 해서 서로 의논하고 이거를 고쳐나가고 개선하고 이런 기능들이 제대로 발휘되지 않고 있거든요. 이 일을 이제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고 그러면 마음을 열 수 있는 우리 선생님들을 신뢰하고 믿을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고, 우리 선생님에게 이렇게 교회 학교 선생님에게 이야기를 하면은 그것이 바로 즉석에서 해결되지 않지만 자기 마음을 이렇게 열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서로 어떤 그 좋은 방향을 찾고 점점 개선할 수 있는 이런 길을 열어줘야 됩니다. 또 두 번째 보면 상호 의존성을 지닌 관계다. 우리 교사와 학생이 일방적으로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역할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 특히 중고등학생들은 그렇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학생에게 어떤 교훈을 받고 힘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그런 가정에서 어린 학생이 구원받고 정말 담대하게 신앙생활하는 학생들 보면, 그리고 부모님을 전도하려고 하는 그런 열정들, 늘 부모님이 교회도 못 가게 하고 정말 그 굉장히 핍박 가운데 있는 학생들이 그거를 극복하고 이기면서 나오고 부모님에 대한 구원에 대한 그런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고, 또 다른 주변에 있는 자기 또래 학생들을 전도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 선생님들이 볼 때 더 큰 힘을 받고, 나보다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 더 올바로 하는 학생들, 그런 학생들도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과 교사는 상호 의존성을 지닌 관계다. 그리고 내가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말씀을 공부하고 제일 유익을 받는 것이 교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사는 자기가 나태하려고 할 때 교사라는 직분 때문에 곁길로 갈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이 직분에 대한 은혜인 것 같아요. 정말 내가 교사라는 이 직분 때문에 다른 길로 갈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그걸 막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이 교사라는 직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학생 앞에 섰을 때 내 생활이 바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지 못하면 학생들이 틀림없이 분명히 금방 알아차려요. 알아차리게 되고, 내가 학생 앞에 섰을 때 떳떳하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학생들을 인도하는데 정말 그 항상 문제가 생기는 걸 알기 때문에 교사는 자기의 생활을 항상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그런 직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상호 의존성을 지닌 관계다. 세 번째, 욕구와 개성이 다른 경우 서로 인정하고 존중해줘야 된다. 이거는 인식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지금 60억 명이 넘는 사람을 만들었어도 다 다르게 창조했잖아요. 다 외모도 다 다르고 지문이 다 다르잖아요. 짐승 만드는데 짐승들도요. 호랑이들이 무늬가 다 다르다고 그래요. 전부. 그러니까 짐승들도 전부 다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 만들 때 모양도 다르게 만들고 개성도 다 다르게 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나와 같은 사람은 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성과 특성을 다 각각 다르게 가지고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 우리는 구원받은 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창조할 때도 개성과 특성을 다르게 했고 이 세상에 나와 같은 사람은 나밖에 없다. 그러니까 학생들을 선생님이 바라볼 때 또 학생이 선생님을 바라볼 때 그런 서로 개성을 존중하고 서로 인정하는 그런 관계가 올바로 형성될 때 자기 마음을 열고 올바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관계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보면 교사의 태도. 교사 자신의 정체성과 평소의 삶과 대화를 통하여 학생들에게 비춰진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에 따라서 의사소통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어떤 모습으로 선생님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자기의 마음을 열고 대화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보면 봉사는 하고 있으나 의무감으로 힘들고 지친 모습을 보인다. 이런 모습이 보였을 때는 물론 학생들이 우리 선생님 앞에 와서 자기 어떤 문제나 이런 것들을 내놓고 서로 교제하려고 안 할 겁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힘들고 지쳐서 억지로 하는 교사의 모습은 어떤 말과 교훈을 통해서도 학생들에게 영향을 주고 변화시킬 수 없다. 이런 상황은 학생으로 하여금 교사에게 마음을 열고 자신의 고민과 어려움을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해결받을 마음을 갖게 한다.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죠. 지금 교사의 직분은 하나님이 나에게 준 엄청난 특권이라고 봅니다. 많은 유익이 있죠. 저는 이렇게 교회학교 와서 교사를 하면서 저에게 하나님이 학생들을 가르치고 학생들을 하나님 앞에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 키워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이 일을 우리에게 이제 직분으로 주었는데 그거보다도 더 본인이 하나님 앞에 많은 특권과 은혜를 이렇게 공급받는다고 봅니다. 봉사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수고와 희생과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러나 그거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을 항상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일 많은 은혜를 받는 건 본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두 번째 보면 소망을 품고 기쁨과 감사로 즐겁게 봉사의 직분을 감당하는 모습. 이런 모습을 보면 어떤 경우에도 본인이 즐기며 기쁨으로 하는 일이나 행동은 성공할 수밖에 없다. 교사로서의 역할과 책임이 나에게 반드시 어떤 유익을 주게 된다는 것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운동하는 것 봐도 그래요. 운동. 운동 경기에도 정말 그 운동 경기를 즐기면서 하는 사람은 당할 수 없다고 그러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 일을 하는데 내 적성에 맞고 내가 그 일을 즐기면서 하는 사람은 경쟁자가 당할 수가 없어요. 밤새워 해도 어렵지 않죠. 정말 내가 즐기는 일을 하면 밤을 새워서 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걸 억지로 나에게 준 의무감으로 하는 경우는 금방 표가 나잖아요. 조금만 힘들면은 바로 지쳐서 막 낙망하게 되고 어려움이 겉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게 되고 이런 그런 교사에게는 학생들이 자기 마음을 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주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그거를 찾아야 돼요. 근데 찾는 거는 본인한테 교사를 함으로 인해서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유익이.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자기가 잘 정리해서 찾아놔야 돼요. 정리를 하고 그래서 자기의 마음가짐을 올바로 교사로서의 정체성 이거를 잘 우리가 확립을 해놔야 됩니다. 그래야 학생에게도 선생님으로 비춰지는 그 모습이 의사소통을 잘 할 수 있게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의 직분 이건 성경에 많이 나와 있죠. 에베소 4장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그래서 이 하나님이 교사로 준 이 직분은 아주 귀한 직분입니다. 그리고 이 교사의 직분은 우리 장래 교회를 이끌어 나갈 우리 교회의 인재를 키우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가 이 복음이 계속 수호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성경의 이 복음을 올바로 후세들에게 전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을 지도하는 이 선생님의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세 번째 보면 마태복음 10장 24절 2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선생님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을 받는 그 제자는 선생보다 높지 못하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학생들을 가르치느냐가 학생들의 수준을 반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보면은 참 그 많이 부담도 되잖아요. 그런데 이 부담 때문에 선생님들이 훈련이 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고 그리스도의 제자,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나에게 더 큰 은혜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말씀을 행하려 할 때 깨달아지고 변화된다. 행하며 가르칠 때 변화된다. 이건 정말 항상 명심해야 될 것 같아요. 교사는 이거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사가 학생들에게 성경 말씀을 가르칠 수는 있거든요. 성경에 있는 내용을 가르칠 수는 있는데 변화시키려고 하면은 교사가 먼저 자기가 배우고 행하면서 가르칠 때 학생들이 변한다. 내가 그냥 가르치기만 해서 학생들이 변하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욕심이라는 거예요. 내가 행하고 학생들에게 가르칠 때 바뀐다는 거예요. 자기가 깨닫고 자기가 먼저 실천해보고 학생들에게 가르칠 때 학생들이 변한다는 거예요. 시편 119편 112절 보면 내가 주의 율례를 길이 끝까지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내 마음을 기울일 때는 배우려고 하는 거잖아요. 언제 올바로 배울 수 있느냐면 행하려고 할 때. 그때 그것이 깨달아지고 내 것이 되고 이것이 학생들에게 전달될 때 학생들이 변하고 정말 내가 목표하는 그런 우리 분반의 학생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에스라 7장 10절에 보면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이 에스라가 이스라엘을 가르칠 때도 자기가 먼저 묵상하고 깨닫고 그래서 행해보고 가르쳤잖아요.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면 그렇게 됐죠. 예수님이 가르칠 때 행하시며 가르치시더라. 그럴 때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자, 의사소통의 중요성. 대화는 언어 능력과 성격 태도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 첫 번째는 권위주의적인 경우, 두 번째 민주적인 경우, 세 번째 허용적인 경우. 이제 대화가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예요. 그래서 권위주의적인 경우에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소극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적대적이고 공격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민주적인 경우에는 적극적이고 자유로운 자기 의사 표현을 하고 또 통제와 절제를 할 수 있게 되고 긍정적인 사고 형성에 영향을 준다. 그래서 민주적인 경우가 바람직하죠. 또 허용적인 경우, 민주적인 경우와 허용적인 경우가 서로 유사한데 이건 좀 다릅니다. 이거는 절제와 통제를 하지 못하고 고집과 아집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 민주적인 경우에 의사소통, 대화법을 잘 이렇게 훈련을 해서 학생들과의 관계도 자기의 그 의사 표현을 정확하게 할 수 있게 하고 이런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교재 한번 보겠습니다. 교재 180페이지 자, 부모와 자녀 간 의사소통의 장애 요인. 이건 교사와 학생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의사소통은 쌍방 간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예컨대 부모와 자녀 간에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잘 수용되지 않을 때 또는 전달 내용이 잘못 이해되거나 해석될 때 의사소통에 장애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조화나 장애가 발생하는 원인을 살펴보면 교재를 원치 않거나 성의가 부족한 경우에도 교재가 단절되게 된다. 교재를 원치 않거나, 그러니까 원치 않을 때도 그렇죠. 두 번째 보면 캐캐묵은 상투어의 사용이나 자동적인 반응들은 의사소통을 져야 한다. 이게 이제 세대 차이를 느낀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렇게 의사소통이 정확하게 잘 되게 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무엇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청소년들이 지금 세상에서는 어떤 거에 그 어린 청소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항상 눈여겨보고 관심을 기울여야 됩니다. 세 번째, 신중함 없이 한쪽이 습관적으로 반응할 때 교재는 막히게 됩니다. 마음이 실리지 않는 경우죠. 그냥 건성건성하는 거. 네 번째, 상대방을 한 인간으로 받아들이지 못할 때 교제가 잘 안 됩니다. 잘못된 선입관이나 상투적인 말은 교제의 저해 요인이 됩니다. 무시하거나 너무 어리게 봐서 대화의 상대로 이렇게 취급하지 않을 때 이렇게 그 의사소통에 저의 요인이 되게 됩니다. 다섯 번째, 주의 깊게 경청하지 않는 경우에도 의사소통이 잘 안 됩니다. 또 여섯 번째 보면 관계없는 주제를 내놓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교육적인 대화. 자, 이 대화는 우리의 호흡과 같이 자연스럽게 되풀이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화 능력은 호흡처럼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배우고 길러가야 하는 점에서 대화 교육의 중요성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화하는 법은 원래 타고난 것이 아니라고 그러죠. 그래서 항상 훈련을 하고 이 대화법을 정확하게 알고 늘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적용해보려고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정확하게 되지 않죠. 첫 번째 보면 마음이 소통되는 것이라야 합니다. 마음이 서로 소통되어야 된다. 빌립보서 2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경 빌립보서 2장 2장 1절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마음이 소통되는 것이라야 한다. 같은 마음을 가져야죠. 같은 마음. 그래서 마음이 서로 열려져야 되고 같은 뜻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소통이 될 때 이렇게 정상적인 이렇게 대화가 된다고 봅니다. 두 번째, 끊임없는 교육적 대화가 필요합니다. 이 교육적 대화, 이 대화가 이렇게 계속 훈련이 되고 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계속 반복적으로 해서 그것이 이제 습관화 될 때까지 계속 해야 됩니다. 중간에 보면 교육적 대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선행될 일은 청소년들의 느낌, 감정, 행동들에 잘못된 점이 있다 하더라도 그 마음속에 귀한 것으로 존중하는 태도를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일상적인 대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동, 느낌 이런 것들이 어른들이 볼 때는 항상 이렇게 그 마음에 썩 내키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들에 잘못된 점을 계속 지적을 하고 우리 학생들에게 그런 어떤 존중하는 마음이 이렇게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 이렇게 교육적 대화가 계속해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세 번째, 청소년과 새로운 대화의 습관을 형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평범하고 일상적인 것을 통해서 인정과 사랑을 주어야 합니다. 또 청소년의 세계를 바르게 이해할 때 청소년과의 대화가 제대로 될 수가 있습니다. 맨 밑에 줄 보면 청소년은 현실 세계보다는 이상의 세계를 더욱 매력적으로 느낍니다. 그래서 이 어른들과 학생들과의 관계가 이렇게 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학생들을 제대로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정상적인 대화가 하기가 이렇게 어려워집니다. 다음 장 182페이지 부모가 자녀를 바라보는 창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수용적인 행동이 있고 비수용적인 행동이 있습니다. 이 수용적인 행동은 부모나 교사가 학생들이 행동하는 것을 바라봤을 때 수용할 수 있다. 그냥 마음이 문제가 안 되는 경우예요. 근데 비수용적인 행동은 학생이 자녀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교사나 부모가 그 행동을 마음에서 수용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여기 보면 수용적인 행동을 보면 조용히 공부합니다. 동생들을 도와줍니다. 이럴 때는 뭐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수용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지시를 따릅니다. 놀고 난 후 깨끗이 청소합니다. 수용적인 행동입니다. 비수용적인 행동은 떠들며 동생들을 괴롭힙니다. 동생들을 밀고 때립니다. 자기 물건을 제자리에 두지 않습니다. 손님과 대화 시 옆에서 방해합니다. 이거는 이제 비수용적인 행동.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이제 그 교사가 학생들에게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어떤 대화를 할 것이냐, 이게 이제 나 전달법과 또 이렇게 경청하는 법입니다. 듣기 말하기. 그 밑에 네 번째 보면 개인적인 수용 영역의 차이. 그래서 수용선이 높은 경우와 수용선이 낮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 수용선이 높은 경우, 낮은 경우는 교사가 학생들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수용할 수 있는 그 이제 폭이 넓은 거죠. 그 교사에 따라서도 다르고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 수용선이 많을 때는 이렇게 학생들이 이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폭이 넓어지게 되고, 수용선이 작을 때는 학생들이 잘 접근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교사의 마음이 이 수용선을 좀 넓혀주는, 많이 넓혀주는, 그래서 학생들이 와서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도록. 이 수용선은 이제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많이 이제 바뀌게 됩니다. 본인의 교사의 어떤 그 자신의 변화에 따라서 수용선이 좀 커졌다, 좁아졌다 할 수도 있고, 학생에 따라서 또 다를 수도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환경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고. 그래서 이 수용선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이 주어지게 되는데, 184페이지 보겠습니다. 184페이지. 수용선이 지금 이제 칸이 세 칸이 있는데, 수용선이 맨 밑에 칸에 있죠. 이런 때는 학생이 문제를 소유했다, 문제 없다, 교사가 문제를 소유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생이 문제가 소유를 했다. 학생이 분노와 실망을 털어놓습니다. 교사가 문제를 소유한 경우에는 거실에서 학생이 고함을 지르며 떠듭니다. 그러면은 교사가 이제 문제가 되겠죠, 마음에. 이런 경우에 이 교사가 어떻게 학생들에게 자기의 마음을, 자기의 생각을 전달할 수 있느냐, 올바르게. 이게 이제 나 전달법입니다. 그러니까 학생이 문제를 소유하면 학생이 선생님에게 어떤 상담을 요청하겠죠. 교재를. 그러면 이제 학생이 선생님에게 어떤 문제를 내놓고 요청할 때는 선생님 이제 들어주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때 어떻게 잘 들어줄 거냐. 이것이 이제 듣기 방법이고, 이제 교사가 문제가 있어요. 교사가. 학생이 어떤 행동하는데 교사의 마음에 문제가 됐다. 그러면 교사가 학생에게 자기의 마음에 문제되는 것을 어떻게 전달할 것이냐. 이게 이제 나 전달법입니다. 그래서 그 6번에 보면 부모와 학생 간 교육적인 대화법. 학생이 문제를 소유한 경우, 학생이 문제를 소유했다는 것은 학생 마음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교사한테 와서 자기의 이야기를 내놓고 이야기할 때 이제 교사가 어떻게 들어줄 거냐죠. 첫 번째 보면 학생이 문제를 소유한 경우 수동적인 경청, 이 들어주는 거죠. 들어주는 거. 요거는 이제 학생이 이야기할 때까지 잘 들어주는 겁니다. 들어주는 것만 해도 학생이 마음을 내놓고 자기의 문제를 잘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보면 인정 반응. 그냥 듣고만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듣고 있다는 것을 학생에게 이렇게 인식시켜 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맞장구 쳐주는 거죠. 아, 그렇구나. 여기 보면 비언어 메시지, 고개를 끄덕인다든지 몸을 앞으로 이렇게 기울인다든지 미소를 짓는다든지 이래서 자기가 그 학생의 말을 잘 듣고 있다는 것을 학생이 이렇게 느끼도록. 그 다음에 이제 언어로 이야기하는 거. 아, 그렇구나. 응, 그래. 아, 그렇겠네. 이렇게 해서 이제 자꾸 맞장구 쳐주는 거예요. 그러면 학생이 자기 이야기를 잘 듣고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이렇게 잘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머리를 이끄는 메시지. 이제 맞장구 쳐주는 것도 이제 학생이 이야기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열어주는 건데, 이 말머리를 이끄는 거는 그것뿐만이 아니고 이제 계속해서 자기 속에 있는 이야기를 다 할 수 있도록 자꾸 끄집어내주는 거예요. 네가 말한 뜻을 알겠다고 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좀 더 말해줄 수 있겠니? 그래서 다른 말들을 계속 꼬리를 물고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말머리를 이끄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능동적인 경청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더 계속해서 이렇게 자기의 이야기를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뒷페이지 보면은 186페이지 보겠습니다. 그 박스 안에 있는 거 보면 학생이 느끼는 것과 학생의 기호화된 메시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생이 기호화된 메시지, 왜 영어와 수학을 꼭 배워야 합니까? 이렇게 말은 이렇게 하는데 학생의 실제로 느끼는 거는 그런 것 때문에 한 게 아니고 이 학생은 다가오는 시험에 대한 걱정 때문에 그 걱정은 나는 시험 때문에 걱정이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고 왜 영어와 수학을 꼭 배워야 합니까?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이 표현을 학생이 했을 때 요거를 이제 알아차리고 네가 시험에 대한 걱정이 많이 있구나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알아차리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교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참 어렵죠. 학생이 왜 여기 보면 두 번째 보면 오늘 체육하러 가야만 합니까? 왜 체육하러 가야만 합니까? 그럼 체육하기 싫다 그러는 게 아니고 이 학생은 지금 오늘 야구팀에 그 이제 주전을 뽑는데 자기가 야구팀에 못 뽑힐까 봐서 두려운 마음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것은 너무 어려워요. 저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제 숙제의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을 다 할 수 없는 그런 것을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건 다른 표현으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능동적인 경청 이런 것을 정말 학생이 실제로 표현하는 것과 그 속에 있는 그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이런 훈련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부모가 문제를 소유한 경우 나전달법입니다. 나전달법. 나전달법이란 어떤 문제의 원인과 책임을 상대방에 돌리지 않고 말하는 대화법이 바로 나전달법이라는 것입니다. 이 나전달법은 너를 주어로 하면서 상대방을 비난하고 공격하면서 말하는 너 전달법과는 달리 나를 주어로 내 입장만을 말하는 대화법이 나 전달법입니다. 그래서 박스 안에 보면 너 전달법, 상대방을 탓하고 비난하는 것. 나 전달법은 단순히 상대방의 행동에 대한 자신의 느낌을 설명하는 것이 나 전달법입니다. 이 나 전달법은 어떤 그 이제 학생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 행동을 학생에게 그 비난해서 그 학생의 어떤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상황을 그대로 보고 자기의 어떤 느낌이나 생각을 학생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 이게 나 전달법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 집안에서 학생이 청소를 안 해서 막 어지러웠을 때, 네가 왜 어지러웠느냐, 이 막 그 네가 지금 몇 살인데 이렇게 어지러놓고 치우지도 못하느냐 이렇게 해서 학생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고 그대로 사진 찍듯이 그 상황만 그대로 이야기한다는 것이 나전달법입니다. 지금 이렇게 너무 지저분한 것을 보니까 내가 엄마가 학생이 또 학생이 그렇게 지저분하게 치우지 않은 것을 보니까 선생님이 마음이 아프다. 자기의 느낌과 생각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을 나전달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고 자기의 느낌과 생각을 전달해주는. 그래서 학생이 그 선생님의 생각과 느낌을 정확하게 알고 자기의 행동이나 이런 것을 수정할 수 있도록 감정을 상하지 않게 하는 것이 나전달법입니다. 이건 아주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일상적인 생활에서도 이거는 훈련을 해서 적용을 하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직장에서도 그렇고 어떤 어른들 간의 그런 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집안에서 이제 부부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이렇게 나전달법의 필요성 187페이지 하단에 보겠습니다. 나전달법의 필요성. 너를 주어로 하는 너전달법은 상대방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비난하는 인상을 주어 상대로 하여금 자신을 방어하게 합니다. 그러나 이제 나전달법은 정확하게 자기의 어떤 감정이나 그 생각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이런 대화법이죠. 188페이지 보겠습니다. 누구 예의를 들어 놓은 건데요. 귀찮게 굴지 말고 저리 가지 못해? 이렇게 이제 아빠가 그 집에 왔을 때 어린 자녀가 지금 아빠한테 막 매달리면서 지금 아빠하고 놀자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빠가 귀찮게 굴지 말고 저리 가지 못해? 이렇게 아빠가 이야기하면 그 자녀가 얼마나 그 마음의 상처를 받겠어요. 정말 아빠가 피곤해서 지금 놀아줄 형편이 아니에요. 그럴 때 아빠가 그 밑에 보면 이렇게 했죠. 아빠 지금 몹시 피곤하다. 그러니까 다음에 놀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해주면 아빠가 지금 피곤한가 보다. 그래서 놀아주기 어려운가 보다. 이 어린 자녀라도 그렇게 아빠의 생각과 지금 상태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귀찮게 굴지 말, 저리 가지 못해. 그러면 아빠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그 마음의 상처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너는 왜 가만히 있지 못하니? 이 교사가 이제 학생이 가만히 있지 못하고 막 이제 문제를 일으킨 거죠. 너는 왜 가만히 있지 못하니? 이 교사가 나는 수업 시간에 진행에 많은 곤란을, 네가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 내가 수업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면 자기가 선생님이 수업하지 못하게 방해하는구나 이렇게 느끼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 왜 가만히 있지 못하니 막 이렇게 하면은 이제 자꾸 그 학생의 감정을 상하게 해서 실제로 자기의 어떤 잘못된 것을 반성하는 것이 아니고 자꾸 반항심을 있게 하고 또 이제 변명하게 하고 이런 결과를 낳게 한다는 거죠. 189페이지 나 전달법 표현할 때 주의할 점 한번 보겠습니다. 너를 주어로 하는 표현이 꼭 감추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부정적인 것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나 전달법은 반드시 상대를 평가하지 않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때에 따라서 학생들이 나 전달법을 사용하면 이를 무시할 수 있으므로 일관되게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나 전달법을 전달할 경우에는 다시 수용적인 태도로 되돌아와야 합니다. 이 난전달법은 교사가 먼저 훈련을 해서 자기가 정확하게 숙지를 하고 계속적으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이걸 잘못 사용하면은 학생들이 너무 그냥 허용적인 태도로 이렇게 받아들여서 잘못되면은 그냥 방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나전달법은 기준과 어떤 그 상황을 정확하게 학생들에게 제시를 하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주 필요합니다. 관심을 가질 나전달법의 종류가 이제 긍정적인 전달법, 개방적 전달법, 예방적인 나전달법 등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190페이지 개방적 나전달법은 요거는 이제 그 우리 쉽게 얘기하면 자기 간증입니다. 자기 간증. 자기가 교사가 먼저 자기가 겪고 느꼈던 것을 이렇게 학생들에게 표현하는 거죠. 이것은 이제 자기 공개라고도 하고 자기 노출이라고도 합니다. 자연스럽게 교사가 신앙생활하면서 느꼈던 것을 학생들에게 이야기하고 그 학생들도 하여금 자연스럽게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드는 거. 뒤에 이제 그 어떤 상황극이 이렇게 교재에 있는데 요거를 읽어보시면은 나 전달법이 무엇인지 이렇게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나 전달법은 이렇게 하고요. 제가 이제 그 지금 교회 학교 상담부에 있는데 상담에 대한 것 잠깐만 소개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이제 학생들이 우리 교회 학교 상담부가 지금 초등부, 중고등부 이렇게 해서 같이 그 합해져서 상담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학교 상담부가 지금 형제 선생님이 19분, 자매 선생님이 7분 이렇게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부의 전도상담, 중고등부의 전도상담, 또 생활상담 이렇게 해서 상담을 운영하고 있는데 상담은 지금 이제 9시에서 11시까지는 이제 교사들이 그 공부를 하는 시간으로 갖고 11시부터 1시까지 이렇게 이제 상담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11시에서부터 1시까지는 이제 그룹 상담을 하거든요. 그룹 상담을 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개개인의 어떤 정확한 상담을 이제 그룹 상담으로 할 때는 하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이제 나중에 분반에 들어가서 학생들과 교제를 할 텐데 지금 보면 분반에 들어가 보면 중고등 학생들도 후원받지 않고 분반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통 지금 보면은 이제 한 50% 정도 이렇게 되는 분반도 있고 어떤 분반은 이제 뭐 한 명, 두 명 이렇게 구원 안 받은 학생들도 있는데 많은 분반들이 구원받지 않은 학생이 실제로 내 분반에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항상 염두에 두고 그런 학생들과 교제하는 가운데 실제로 구원받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상담으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상담부를 잘 이렇게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상담부에 있는 선생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이 이제 잘 활용해야 될 선생님들이 주임 선생님 계시잖아요. 이제 분반에 학년에 배치되면 주임 선생님이 계시고 또 이제 학년에 그 이제 자매 같으면 이제 서무 선생님이 계십니다. 이 선생님들을 잘 활용을 하셔야 되고 그 선생님들이 이제 학년을 다 챙겨야 되니까 그 선생님들이 바빠가지고 못하면은 상담부 선생님들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상담부 선생님은 우리 분반에 있는 학생들의 어떤 전도 상담이라든지 생활 상담, 마음의 문제 되는 거 이런 것들을 잘 풀어줄 수 있는 선생님들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선생님들을 잘 활용하면은 내 분반에 선생님 두 분이 학생들을 이렇게 관리하는 그런 효과가 있으니까 잘 활용하시면 좋게 되겠습니다. 또 이 상담부의 선생님들이 11시에서 1시까지 정상적으로 상담을 하는데 1시 이후에도 언제든지 우리 분반 선생님이 학생들에 대한 상담을 요청을 하면 항상 할 수 있도록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점심시간 빼고 2시에서 4시, 4시에서 6시, 아침에 9시에서 11시 언제든지 요청만 하면 할 수 있고 또 여기에서 하기 어려우면은 이제 학생들이 어떤 교구나 교회당에 멀리 있으면은 다른 곳에 있는 학생들도 상담 선생님들한테 요청을 하면은 언제든지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대기하고 있으니까 잘 활용하시면 유익하게 그 잘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상담부가 이제 여름 수양회, 겨울 수련회에서도 많이 학생들의 어떤 상담이라든지 이런 거를 잘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런 때도 우리 선생님들이 그때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 이제 선생님들도 상담부에 대한 그 이제 인식을 잘 하시고 언제든지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학생들에게도 그걸 잘 설명을 해서 언제든지 이 상담부에 그 자유롭게 이렇게 올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저는 이렇게 상담부에 대한 그 홍보라든지 이런 거를 해야 되는데 오늘 이제 대화법에 대한 나전달법을 강의를 했는데 이게 제가 원래 전공한 것도 아니고 해서 이렇게 우리 선생님들이 나전달법, 이 대화법은 항상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훈련을 하는 가운데 자꾸 습관화시켜야 내 것이 되고 학생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도 너무나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우리에게 이 귀한 직분 허락하셔서 또 학생들을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세울 수 있도록 귀한 은혜 주셨으니 참으로 이 직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부터 이제 중고등부 교사 새로 지원한 신입교사들 이제 교육을 중고등부에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 중고등학생들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생활하는데 환경과 여건이 많이 어렵습니다. 먼저 우리 선생님들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그 학생들을 잘 하나님 앞에 가르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